MBC 7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오늘 행사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내일로 예정된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 간 이견을 조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추도식 이전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국방성 공보실장은 오늘 담화를 통해 실제적인 무력 충돌로 몰아갈 수 있는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군사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정찰기 등 미군 주요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사실도 일일이 열거하며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군비통제 억제 안정부 차관보는 현지 시각 22일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이런 실험은 영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의 국무부 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와 모든 핵 위협 수사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폭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등 4명이 숨진 연평도 폭격 14주기를 맞은 오늘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11월 23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면서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고 송영훈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튼튼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무력 도발 앞에 대한민국이 무릎 꿇을 일이 없음을 북한 당국에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시 국회의장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절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여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의견을 수렴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착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말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지 5달 만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세 차례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로 시한을 못 박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을 공언했던 만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제3자 최해병 특검을 약속한 한동훈 대표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최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딴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진 뒤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우원식 의장은 여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절차는 빨라야 12월 초에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실시했지만 야당이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박정범 사장의 임기는 박민현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3년 동안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이 오른 1633.9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8.2원 오른 1467.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기름값이 국제 유가에 따라 소폭 하락할 것으로 대한석유협회는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0-3부는 서울 지역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는 하지만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레바논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새벽 베이루트 중심부 바스타 지역의 주거용 건물을 겨냥한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레바논 국경 뉴스통신 NNA는 이스라엘 공군이 5발의 미사일로 8층짜리 주거용 건물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투에서 신형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 고위관리와 미사일 개발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투 상황에서의 시험을 포함해 이러한 테스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오레시니크의 개발 속도와 달성 결과를 극찬하면서 러시아가 가진 정밀 장거리 무기들과 함께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전략 무기의 효과와 위력에 필적할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배치된 데 이어서 최근에는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모습을 드러내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권 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구름이 많겠고 제주에는 낮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